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 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로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우리는 지금 성화를 다루는 내용 속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줄로 아는 말씀을 생각 중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 진심과 소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확보하고 싶어서 더 많은 열심과 더 분명한 진심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 성도들의 해보는 유일한 선택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어떤 큰 봉사도 해보고 어디 세상 현실에서 분리된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과의 그 더 깊은 교제를 위한 장소나 시간을 내는 이런 열심들을 우리 다 많이 하고 납니다. 그래도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답이 얻어지지 않고 열심을 냈으나 그 믿음이 확보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저를 포함한 성도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은 다 적어도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 됐으면 만족하겠느냐라는 기준에 비교해서 나온 불만들이죠. 그 기준은 당연히 이겁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믿음의 이 모습, 이 담대함, 이 확고함,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다윗 같은 결심이 없고 다윗 같은 소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들은, 우리의 진심들은 이런 성과를 못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엎은 이 결과로 인해서 다윗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는 이런 다윗의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는가라는 고민이 점점 쌓여가는 것일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다윗의 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들었습니다만 더 예를 들자면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 우리에게는 부러운 그리고 마음에 소원하는 믿음의 한 이상이고 완벽한 소원들의 그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신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의 그 핵심으로 신약이 그 장을 열며 예수를 소개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아서 믿음이란 인과율이 아닌 것,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그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을 논할 때 우리는 성경이 다윗을 이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그 후에 성경이 이 문제로 다윗을 설명하지 않는다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윗을 논할 때는 이것으로는 다윗을 논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으로 다윗을 언급하곤 합니다.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하 5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5장 470페이지, 구약성경 470페이지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일과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5장은 아까 본 사무엘상 17장에서 돌연히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으로 등장한 다윗이 그 후에 사울의 미움을 사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렇게 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야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수도 없는 고난 속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적국의 블레셋의 거짓 항복하여 피난처를 구하기까지 이렇게 곤궁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 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전부 그 나라들을 확장하며 이웃 나라들을 그 복종시키는 일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7장에 와서 사무엘하 7장에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봅시다. 7장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해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나를 위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신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어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언제 자식이 부모 걱정하는 법이 있느냐? 라고 답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네 걱정하고 내가 너를 돌보지 언제 내가 너희들 중에 누구 보고 나 걱정하라 그런 적이 있느냐? 라고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하자면 어떤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항복을 받으시며 우리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헌신을 받으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당신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심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한다 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고 그 자랑이지 나 아니면 못할 일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하느냐면 이 장면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전을 짓겠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를 걱정하지.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네가 이런 기특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너와 네 나라와 네 운명은 내가 복을 주고 영원케 하고 굳게 하여 복받게 하겠다 라고 말하자면 이 장면이 그 묘하지요. 잘못 읽으면 다윗의 헌신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런 얘기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헌신으로 인하여 무슨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필요의 근원, 그 필요에 답하시는 그걸 채우시는 근원이 하나님뿐이신 것을 확인하여 다윗의 위를 견고케 하겠다라고 여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다윗의 생에서 이제 분명히 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사무엘하 11장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네가 왜 내 걱정을 하냐 내가 네 걱정을 해야지 라고 해서 다윗의 왕권과 그 나라와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하시고 다윗이 그 다음에 전부 무슨 승리예요. 블레셋을 처항복시키고 암몬을 항복시키고 그리고 11장에 돌아와서 뭐냐면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시편 51편에 가시면 다윗이 이렇게 놀라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이 그 아까 본 사무엘하 7장 그 사건을 하나님이 다윗의 정성을 받으신 것이라고 이해라 그러면 안 돼요. 오해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물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고 나자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의 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 필터라는 얘기죠. 그 글로 지나가면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뭐든지 어떤 진심이고 기특한 생각이든지 나갈 때 이 죄를 통과해서 오염이 돼서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에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 존재인가? 죄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특징이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인가를 계속 그 회개하면서 논하면서 항복하면서 확인하면서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면 16절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유명하기 짝이 없는 아니 중요하기 짝이 없는 고백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게 여기서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원인이 되고 우리의 공로를 갚으시는 분이 아니다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받을 만한 짓을 해서 보상을 받아낼 수 없다를 아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잘하고 있다는 뜻이지 잘잘못에 대하여 보상하는 잘한 것은 보상하고 못한 것은 벌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상받을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 우리로부터 괜찮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그 얘기 같이 돼버렸는데 그 저 머리를 많이 쓰셔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너 잘하고 있다. 그렇게 오는 거다. 네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을 따라 살고 있다를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상을 주시지 남 못하는 거 너 했다 이런 상은 없다니까요. 이런 데서 맥히면 안 되는데 아직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어디로 갔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로 갑니다. 상한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뭐 만들어낼 수 없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를 다윗이 알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물리친 사건 이후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에게 쫓겨서 괜히 고생고생을 했는데도 사울에게 활 하나, 대적 행위를 화살 하나 쏘지 않았다니까요. 그 사울이 죽고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전을 짓겠다는 기특한 마음까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죠. 그러나 그 왕권이 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그 신앙과 그 주 앞에 그 가진 그 진심의 헌신들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아까 본 대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희들 중에 나를 위해 집지라 그런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지 너희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단 말이냐? 라는 차원에서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도록 약속하시고 그것이 다윗의 헌신과 신앙이라는 것이 공로거나 조건이라서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뒤에 사무엘아 이 11장에 와서 밧세바 사건을 저지르게 말하자면 내비두신 셈이죠. 해서 다윗이 깨닫는 거야. 나는 내 위에 거룩한 것을, 의로운 것을 지울 수 없는 존재구나를 확인시키죠.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를 알아내죠. 이것은 시편 40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반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뭐냐 하면 자신입니다. 우리 죄인 된 우리 인간들. 우린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기적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 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까무러칠 노릇이죠. 우리가 조건을 만족시켜야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말이 붙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이 기적 속에 7절, 8절의 뭐 뒤에 9절, 10절 이어지는 모든 내용 속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주의 뜻 행하러 오는 누가 있는 거죠. 주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유와 원인과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뜻,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행하러 오는 누가 있습니다. 이걸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 본 이 히브리서 시편 40편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다윗이 뭘 알아요? 이 예수를 알아요 우리 신약 성도가 아는 것 같이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누군가 대속자를 그러니까 우리 성경 전체적인 그 명칭으로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세우실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권의 견고함은 다윗 자신이 가진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한히 베푸실 은혜와 긍휼 속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아까 우리 신약성경 서두에 그 소개된 말씀으로 제가 소개했듯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일컬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한 사람이며 그가 대표하고 분명하게 상징해야 될 한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은혜입니다 사실 뭐 다 믿음과 은혜가 같은 것입니다만은 조금 좀 더 그 성격이 조금씩 중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보았다면 다윗에게서 은혜를 보고 그 믿음과 다윗이 믿음과 은혜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또 다윗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됐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그것이 분명한 약속이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인가를 밝히며 그 일을 이루는 실제적인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2절부터 제가 좀 더 내려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원히 온전케라는 얘기는 칭의와 성화를 다 포함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부터의 구원뿐 아니라 거룩의 완성으로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사 이루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알았을 때 그날 후로는 너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며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무슨 약속의 분명한 실현이냐 할 때 16절에 있는 바 같이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새 언약의 실현인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그 유명한 새 언약입니다 찾아가 봅시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새 언약에 관한 약속은 옛 언약과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옛 언약도 새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언약도 율법으로 대표되는 옛 언약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대표하신 것 같이 외부적 인도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한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이 외부적 인도라면 새 언약은 내적 변화입니다. 이제 그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신실한 믿음의 승리를 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금 전에 본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 죄를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봅니다. 24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들, 영을 쫓는다 육신을 쫓는다 하는 것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자꾸 생기느냐 하면 내가 중립지대에서 영을 쫓을 것이냐 육신을 쫓을 것이냐라고 내가 선택하는 그림이 자꾸 그려지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7장에 무엇이었었죠?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였지. 이게 누구야? 예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죠.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알고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지킬 능력이 없는. 왜?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되 죄인된 신분을 구원하시고 더러움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 세력을 몰아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장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서 내가 선한 뜻과 거룩한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죄 아래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내가 혹 유혹을 받으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성령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력과 권세와 구원에 붙잡힌 바 되어 영을 쫓는 자가 됐다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궁금증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듣자고요. 우린 그렇게 달라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선택하면 이라는 뜻이 아니라 육신 아래 있느냐 영 아래 있느냐를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는 다 영 아래 있습니다. 성령 아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제 답이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데 이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이제까지의 더러움과 죄인된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법,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음으로써 그는 영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데 옛날 죄가 주장할 때 늘 죄를 어김없이 지었던 것 같이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 늘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데 있죠. 그럼 예전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는 예외 없이 죄를 분명하게 졌는데 왜 성령께서 다스리는 지금은 왜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이기고 거룩하게 못 사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 커가는 중이라 그렇습니다. 커가는 중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그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을 보내어 우리를 장악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성령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는 문제, 여러분 고민하며 어지간한 사람이 만족하고 사는 윤리와 도덕적 수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는 때와 뭐가 다르냐 하면 죄는 죽고 죽고 또 죽는 거라서 더 죽고 더 죽고의 차이가 없죠. 시체는 반으로 잘라졌든 넷으로 잘라졌든 뭐 그게 다 그겁니다만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해지는 데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영광의 자리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부정적으로 죄로부터의 승리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고급한 경지로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기준 삼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보면 옆에서 부러워하고 저만 하면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사자는 훨씬 더 깊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걱정하며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봅니다. 뭐 저를 보시면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저만한 실력의 신앙인이 단군 이래 없었는데 어쩌면 저렇게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거룩을 사모할까?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너무 더우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기를 때 자녀들이 공부 잘해본 사람은 아는 건데 공부 잘한 아이들일수록 나는 쓸모없는 놈인가 보다 라는 생각 속에 크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제가 한때는 공부를 잘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공부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수를 100점 못 맞는 건 짐승이고 벌레인 줄 알았습니다. 왜요? 그렇게 모으는 기준이 다랬습니다. 그때 제일 제가 걱정을 했던 이해를 못했던 거는 우리 반 내 짝꿍은 90점만 받으면 그 다음날 뭐 선물 받아갖고 오고 뭐 아버지가 뭐 사줬다 어머니가 뭐 사줬다 나는 100점 맞으면 야 그것도 100점 못 맞는 게 사람 새끼냐? 라는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100점 맞으면 다 꼽을 치고 물론 100점 못 맞은 건 다 갖다 버리고 어느 날 들키면 뭐 아니 삼촌 교육대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건 부모가 그렇게 시킨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시키는 부모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그 기준들이 자꾸 높아집니다. 기준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 골리앗을 물리친 그 뭐라 해야 됩니까? 확신과 분명함과 단호함과 그 순수함, 그 신앙 고백하고 주는 제사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입니다 하고는 어느 쪽이 훨씬 폼나 보입니까? 골리앗아 너 거기 서 있어라. 넌 이제 죽었다. 이쪽이 훨씬 멋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와 여기, 이 사무엘상 17장과 사무엘하 11장 사이에서 하나님 뭘 확인하고 계신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왕국과 그의 복된 운명의 영원함이 무엇을 근거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근거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적 지혜와 영광과 격과 실력의 수준이지 피조물인 인간이 소원하고 만들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누가 그랬대요. 이제 누가 제일 큰 숫자를 배워갖고 와서 100 그렇게 썼대. 애가 아버지 이게 제일 큰 숫자죠. 그래서 그게 큰 숫자가 아니란다. 제일 큰 숫자는 따로 있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럼 제일 큰 숫자가 뭐예요? 그래서 무한대를 그려줬대요.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다음날 아빠 내가 아빠보다 더 큰 숫자를 가져왔어. 그런데 뭐 그랬더니 9를 옆으로 써놨대래. 8자를 뉘어놓으면 제일 크다 그러니까 9자를 뉘어놨더래요. 우리가 그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 이런 건 도대체 뭔지 우리 상상이 안 가죠.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서에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부활을 설명하면서 그러죠. 씨를 심어서 꽃으로 난다라고 비교를 하죠. 씨하고 꽃하고 비교 상상이 안 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제 코스모스 계절이 오는데 그 이쁜 게 씨는 그러면 그 때 묻은 손톱 딱 잘라놓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우리가 상상이 안 간다고요 지금.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작업을 뭘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빼는 작업을 제일 크게 하고 계십니다. 자기 의를 빼는 작업.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자랑이 되면서 그게 근거가 되면 우리의 믿음은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앞선 거에 그치고 만다고요.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우리가 해오는 동안에 이게 오늘 처음 나타난 이 정답이에요. 이제 더 그걸 분명히 앞으로 밝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실패를 경험케 하십니다. 다윗을 사무엘상 17장에서 그의 나라와 왕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밧세바 사건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을 회상할 때 다윗의 역할과 다윗의 생애에서의 중요한 믿음의 내용을 추출해낼 때는 예외 없이 이 시편 51편과 40편을 인용하고 그 인용은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깨달은 것, 다윗이 나를 근거하고 내 힘을 의지하여 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위에 세워야 하는데 그 싸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헌신이니 믿음이니 하는 이름으로라도 자기 의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그가 참으로 은혜를 이해하고 있느냐를 뭘로 따지느냐면 자랑이 있는 걸로 따지죠. 나는 예수 믿었어. 그래서 구원 얻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런 자랑이 있는 것이고 자랑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자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난 회개했어. 이것도 원인이 아니라 그랬죠. 마찬가지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화의 전 과정을 믿음의 전 진행을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만 가야 되고 나는 노력하여 난 이제 죄 안 져. 나는 교만하지 않아. 그렇게 자랑으로 어떤 자신의 믿음의 어떤 내용들이 스스로에게 이해되어 있다면 그는 벌써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하는 믿음과 은혜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밖의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모하여 그렇게 진심과 열심을 바쳐 하는 기도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이기게 하시고 거룩히 살게 해주십시오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기도에 쉽게 답을 주시지 않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길을 주시는 겁니다. 왜요? 죄를 이기는 것 중에 최고의 문제가 뭐기 때문에 자기가 근거가 되고 자신 위에 자기의 의 위에 신앙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은 공짜로 들으시고 이렇게 아무 감동 없는 표정을 지으시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저는 고민했는지 오는데 목사 아닙니까 적어도 신앙대로 살자 예수를 닮자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뭔가 왜 안 되는가?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가? 내가 기도를 뭘 잘못한 게 있는가? 특별한 방법과 특별한 헌신을 바쳐서 더 많은 거의 자해까지 가는 거죠. 우리 금식은 자해예요, 사실은. 이래도 이래도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내 믿음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거죠. 꼭 심장을 꺼내야만 되겠습니까? 이 경지까지 왜? 무슨 싸움에서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복들이 무엇에서 제일 크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가를 깨닫는데 이렇게 수 없는 이 시행착오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나를 의지하지 않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는 본성인 탓입니다. 본성인 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해오십니다. 다윗을 어디서 끌어올렸다고요?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서 어디에 세웠다? 반석,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그 수많은 기적 속의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 있고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하여 쌓는 어떤 복, 어떤 소원, 어떤 자랑, 어떤 영광, 어떤 상상보다도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원인이 되시고 그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가 겪는 이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결국은 내가 이 모든 죄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죄의 본성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고 약속하신 성도의 영광의 자리에 가리라 믿고 버티는 진실된 믿음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사 이 복잡하고 길고 고통스럽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빙그레 웃으시고 이 시간까지 영원히 우리의 운명을 주의 장중에 붙들어 두시고 승리하시고 찬송 받으시고 항복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도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충성과 소망과 주를 아는 모든 지식에 우리의 못난 것을 극복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거하는 확신과 믿음과 단호함과 인내와 충성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